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최근 글로벌 패권 경쟁과 위기를 다룬 대담 녹취록입니다. 이게 뭐 미중 광비부터 해서 중국, 러시아 내부 사정, 또 유럽의 고민까지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의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겉보기엔 다들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각자 다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먼저 미중 관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관세 전쟁에서 양국이 와, 정말 극적으로 합의했잖아요. 그것도 예상보다 폭이 훨씬 컸는데 이게 그냥 잠깐 봉합한 걸까요? 아니면 좀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큰 합의였죠. 뭐 관세 인하 폭이 115%나 됐으니까요. 근데 자료를 보면요, 양쪽 다 내부 사정이 좀 어려워서 뭐랄까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거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내부 사정 때문이었다?
그렇죠. 미국은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지지율 문제도 있었고 당내 반발도 있었고요. 중국은 당장 수출길이 막히니까 경제 타격이 커서 잠시 좀숨 고르기가 필요했던 거죠.
아하, 그럼 이게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사실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아요. 여전히 중국이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 완전한 승리에 가깝다는 거죠.
완전한 승리요?
네. 그래서 이번 합의는 뭐 12라운드 권투 시합으로 치면 이제 겨우 1라운드 끝난 거다. 뭐 이런 비유도 있고요. 앞으로 기술 규제라든지 뭐 비관세 장벽 같은 다른 형태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
네, 그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 내부 상황은 좀 어떤가요? 경기 부양책을 막 쏟아붓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외문도 좀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게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가 단순히 뭐 유동성 부족,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면 뭔가요?
그 국가 주도, 그러니까 공산당 입김이 센그 경직된 경제 구조 자체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지적이죠. 이게 마치 과거 소련처럼요. 첨단 기술은 있는데 이걸 민간 경제의 활력으로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소련식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소련식 함정이라.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 권력 기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던데요.
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절대 권력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미묘한 균열 조짐 같은 것도 감지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균열이요? 어떤?
예를 들면 뭐 군부 내에서 장효샤 같은 인물의 좀 미묘한 행보라든지 아니면 한동안 좀 사라졌던 후추나 같은 인물이 다시 언급되는 거. 이런 게 권력 내부의 어떤 역학 변화나 뭐 후계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걸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대만 침공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사실 가능성이 좀 낮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하긴 내부가 불안정하면 그런 모험은 어렵겠죠. 자, 그럼 중국이 이렇게 내부 도전에 직면한 사이에 러시아는 어떤가요? 제재를 받는데도 경제가 뭐잘 버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는 좀 다르게 보는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뭐 GDP 성장률이나 낮은 실업률, 이런 거는 사실 전쟁 동원 때문에 군수산업 위주로 돌아가서 생기는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 착시효과요?
네. 더 중요하게 봐야 할게 지속 가능성인데요. 예를 들어 국채금리가 15%를 넘는다는 점이에요.
15%요? 와, 엄청 높네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재정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게다가 고급 인력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술은 고립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걸좀 줄이려고 뭐 한국 같은 다른 나라에 선을 내민다는 건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전쟁 이후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만큼 경제적으로 다급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게 어쩌면 한국에게는 전후 복구나 뭐 소비재 시장 같은 데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아, 기회가 될 수도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유럽, 특히 프랑스 상황을 좀 짚어보죠. 재정 위기 이야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던데요.
네, 프랑스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0%를 훌쩍 넘어요. EU 평균이 한 82% 정도인데 훨씬 높죠. 재정 적자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뭐 연금 개혁 같은 걸로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 저항이 엄청났잖아요.
네, 시위가 엄청났죠.
그렇죠. 근데 이게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유럽 전체가 겪는 어떤 활력 저하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좀 늦고 복지 부담은 너무 크고 또 이민자 문제랑 극우 정당 부상 같은 사회 갈등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오늘 살펴본 이 강대국들이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할 것 없이 다 각자의 약점을 안고 씨름하고 있네요. 자, 이 모든 정보가 결국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내부 불안을 더 키우고 또 중국의 문제는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러시아의 전쟁은 뭐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국제 질서를 또 바꾸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어쩌면 과거에 닉슨이 중국과 손잡았던 것처럼 러시아를 이렇게 끌어안을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아, 러시아를요?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리고 유럽의 고민은 사실 부채, 고령화, 사회 분열 같은 어쩌면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과제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오늘 우리는 각국이 이런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거나 또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불안정한 휴전을 하기도 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기도 하고요. 참 다양한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음번 충돌 혹은 다음번 위기는 과연 어디서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